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우리가 오늘은 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부터 예수님의 행적, 또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소달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소달락 안에 세 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은 풍랑 일군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가다라 지역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돼지떼를 이제 물살하게 하셨던 그런 기적입니다. 지금 내용이 두 번째 소달락 세 번째 기적입니다. 겉으로 나오는 사건만 놓고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매우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사건이 나오고요. 3절부터 6절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가 1절, 2절에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리고 사역하셨던 본래 동네에 이제 이르신 거죠.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는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가다라 지역에 있던 귀신떼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건 이제 들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은 세 번째로 동네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자꾸자꾸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자꾸 이동하는 겁니다. 바다였다가 들판이었다가 동네로 이렇게 오신 거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죠.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혼자 다니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이 아마 동네 사람들이겠죠. 이웃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왔고 또 믿음도 주변의 이웃들이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참 묘하게도 당사자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독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뒷부분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에게 네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풍병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만약에 중풍병과 죄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냥 중풍병 고쳐주겠다 하시면 되는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병, 고통의 문제가 이 사람이 육적으로 이런 큰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힘으로는 나오지도 못할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과 관련돼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은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물론 이 중풍병자 당사자도 믿음을 가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록이 없죠. 대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가? 예, 복을 주십니다. 당사자는 믿음이 없는데 혹은 믿음이 적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이 부족한 그 당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 거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 갖고 있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 이웃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때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천국에 가거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육적인 문제들이죠. 질병이 있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다른 여러 물질적인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충분한 믿음이 없어도 제3자가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제3자의 믿음을 사용하셔서도 당사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주변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3절부터 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것도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장면에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있죠. 중풍병자가 반응을 하나요? 중풍병자의 반응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주변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의 반응도 안 나옵니다. 이것을 제일 멀찌감치서 떨어져 보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 서기관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반응은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혹은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아무 상관없던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왜 기록을 해두고 있냐면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야 이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캥기지만 그걸 갖다가 겉으로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이건 신성 모독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타당한 생각이거든요. 죄는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도 세례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례도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본인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쥐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선관들이 품었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이제 죄를 짓는 악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5절에 보면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가끔 논쟁이 붙는 말이곤 한데 첫 번째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어려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쉽습니다. 주님이 뭐 창조주이신데 죄를 용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다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가령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고서도 선을 행하시고서도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아무도 토를 달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네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더 어려운 말씀, 번거로운 말씀, 사람들이 악한 반응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꼬투리가 잡힐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일부러 하셨는가?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이 사건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도대체 왜 벌어진 것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질병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한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여지껏 세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잖아요.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죄악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 가다라 지방에서 막 귀신떼가 난리를 치잖아요. 왜 마귀가 판을 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죄악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들이 구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6절 뒷부분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제 사건이 이러면서 종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보면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으로 막 반문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느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마음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죠?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을 들고 돌아가는데 중풍병자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여지껏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주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참 감사하거나 아니면 주님 곁에 남아서 제자가 되거나 이런 반응이 없죠. 이것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리가 보였던 반응만 나오는데 무리들은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놀라는 반응만 나오고 끝나는데 그것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나은 반응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놓고 보면 결국 주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 여건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풍랑도 예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가다라 지역에서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마귀도 예수님 말씀에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떼를 쫓아내시고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던 돼지떼를 몰아내셔서 우리가 참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질병, 육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환경에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 혹은 영적으로 참 마귀떼에게 시달리거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악한 방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당사자의 믿음, 당사자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또 믿음을 품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한 몫을하고 일정 부분을 감당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신도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시름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와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고통당하며 어려워할 때에 그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당하는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나 혼자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아뢰이며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